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손에 나와 또 찬양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도 기도 가운데 내 모든 걸 토해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히 많은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14개 교회가 함께하며 특별히 근래 세워진 통영교회와 북포항교회가 함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무릎을 더 굳게 하사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물을 수 있는 은혜를 더 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형편과 사정에 다를지라도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인담을 대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땅들에 대해서 또 주의 말씀과 계획을 따라가며 정복하기에 부족함없도록 인담을 대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8장입니다. 8장 내용은 굉장히 좀 많은데요. 내용을 부지런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7장 내용, 기도원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도원의 처음과 끝을 다 알기 때문에 끝을 염두에 두고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기도원이 굉장히 그 나쁜 인간처럼 이렇게 막 돼가지고 편견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때 쓰셨던 인물들이에요. 그걸 보게 되어지면 우리 모습과 비슷해요. 나쁜 놈 같지만 따져보면은 너 아니야? 뭐 이런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도원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했던 대표적인 그런 왕이었다 말씀을 드렸고, 그 드보라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데 역할을 감당했다면 기도원은 미디안 족속들을 또 이렇게 회파하는데 그때 역할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쓰임 받으면서 계속 아주 고생하게 이렇게 불신앙을 남겨놓는, 쓰임 받는데 아주 멋지게 자꾸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를 남겨놓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을 자꾸 본인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렇죠? 어저께 말씀을 드리면서 7장 18절에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이거로 끝이에요. 끝이 되는데 여호와를 뭐 위하자, 그리고 나도 위해줘, 이런 거예요. 이제 사실은 많은 사사 중에서 이렇게 유별나게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막내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기도원이 막내가 아닐까, 그 외동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막내로서 가지고 있는 그 심리학자 중에서 뭐 좀 견나간 이야기인데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어떤 심리학자냐면 아이들의 출생 순위에 대해서 아이들은 심리 상태가 다르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첫째가 갖는 심리적인 상태, 막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내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은 저분은 나이가 있는데 왜 저럴까? 혹시 막내? 막내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 사람은 참 똑똑한 분인데, 외동? 아, 외동이야. 뭐 이런 게 있어요. 김만성 목사님 말하는 거 아닙니다. 또, 사실 독자다 보니까 또 우연치 와 계셔가지고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시험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상담소 시험 볼 때 봤던 부분인데, 첫 번째가 아들러 심리학자에 대해 써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큰 거 이렇게 쓴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성경을 보면서도 문득문득, 근데 디돈이 뭐라고 말했냐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우리는 작은 자이고 나는 우리 지파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작은 자처럼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혼자서 큰 포도틀 안에서 이렇게 밀을 까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한 남자가 막 해야 될 역할이냐,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그런 좀 출생 순위도 좀 낮은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본인은 자꾸 본인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 보기 싫잖아요.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뭐 남전도 여전도에서 뭘 하는데 끝나고서 아, 참 수고들 했어요. 아, 이번에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었으면 진짜 그거 이번엔 못했을 건데, 이런 식인 거죠, 이제. 이거는 말하고 까먹는 거예요. 직장 내에 쓰는 사람 참 보기 싫거든요. 근데 입사 때부터 나올 때까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저거 참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 막내구나. 이렇게 이제 전 또 둘째잖아요. 제가 출생순위 순위에 선입견이 있는 게 아니라 심리학자의 주장이 그런데 타당성이 있더라.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고요. 기도원에 대해서 잠깐 뭐 말씀을 드렸고요. 8장 1절 말씀 보니까 지금 앞단계에서는 지금 미디안의 두 방백, 방백이 뭐냐면 큰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디안의 두 방백, 두 지도자 오렙과 스엡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리고서 이 소문이 막 났겠죠, 이렇게. 그래서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에 조금 뭐랄까 큰 그 방백들을 죽이고 나니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이 가만히 돕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야, 날 부르지 왜 안 불렀어? 너 나 혹시 무시한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조금 그런 거죠. 이제 에브라임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더라. 형제지가 아니에요. 근데 에브라임이 좀 강력하고 좀 잘 나가는 그 타입이었어요. 형제 중에서 한 명이 너무 잘 나가. 잘 나가는데 자꾸 미움을 사는 잘나감 있죠, 이렇게. 형제들 막, 빡빡 밟아놓고, 이렇게 막 그냥, 으쓱대는 그, 보기 싫은. 에브라임이 꼭 그거예요. 지금, 기도는 므낫세 지파잖아요? 그래서 막 전쟁에서 막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에브라임이 딱 등장해서 숟가락을 싹 얻는 거죠. 웬, 야, 나한테 얘기하지 왜 얘기 안 했어. 섭섭해. 이거를 지금 막 정색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그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쵸?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죠.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 되겠니? 에브라임이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나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포도가 처음 수확하는 게 그 마지막에 수확하는 게 있잖아요. 제 교회 밭에서 오이 같은 걸 수확을 해봤어요. 고추 같은 거를요. 저 밭에서. 근데 처음에 나오는 게 훨씬 알이 굵고 싱싱해요.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알이 작고 맵지도 않고 이게 오인지 뭔지도 가진지도 모르겠고 고추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끝물일수록 좋지 않아요. 근데 지금 기도원이 아 에브라임 당신의 그 끝물은 우리의 첫물보다 훨씬 좋잖아 이렇게 부추겨 세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3절 하나님의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의 그들의 그 노여움이 풀리리라. 사실은 굉장히 한 방을 매긴 건데 에브라임을 향해서 기드온이 그들은 그냥 좋아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지도자 오렙과 스엡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뭐 있겠어? 네가 잘했어. 뭐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하고서 수용 당하는 장면들을 뭐 볼 수가 있죠. 이걸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도 굉장히 협력 관계가 아니었고 갈등 상황이었음을 또 알 수 있죠. 정복하라고 들어갔는데 열두 지파 고생하다가 막상 가나안 지파 딱 들어가니까 다들 자기 이권에 매여가지고 다 흩어져요. 흩어지고 다 싸움질하고 뭐 기껏 해봐야 여섯 개 지파가 하나가 겨우 될까? 나머지 지파는요 거의 나무로 살아가요. 전쟁해 수고하네 고생 좀 하겠네 이런 상황이지 돕지를 않죠. 4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렇죠? 전쟁이 계속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피곤한 거죠 지금요. 5절 그래서 그들이 피곤해서 숫꽃 사람에게 이르되 가다가 이제 어느 지역에 이르렀겠죠. 숫꽃집 같아요. 숫꽃은 그 갓지파 사람 갓지파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영역이죠. 갓지파도 열두 지파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그래서 뭐 미디안과 되게 인접한 지역이죠. 그래서 가다가 힘들어서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해. 그들에게 떡 좀 주고. 그리고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분나를 추격하고 있어. 그 숫꽃에 있는 지도자가 말했죠. 세바와 살분나의 손이 내 손에 지금 있어? 어떻게 우리가 널 돕냐? 그러는 거죠, 지금요. 무슨 말이냐면, 미디안이 큰 싸움꾼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를 도왔다가 우리가 괜히 후에 문제를 당하면 이거 어떻게 못 도와? 그러는 거죠. 열두 지파 중에 한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실제로 화가 난 거죠.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돌 들가시와 찔레로 너의 살을 찢어버릴까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앙심을 품게 돼요. 이런 장면들이 기드온이 주님께 쓰임받기에 아, 어떻게 이런 데 쓰임받았지?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우리 300명이 피곤해. 야, 우리 좀 떡 좀 주고 물 좀 줄래? 야, 내가 널 도왔다가 미디안 왕들 그 세바와 살문나가 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치면 어떡해? 아, 못 도와. 그러는 거야. 그 기드온이가 뭐? 내가 너희 살문나고 세바 잡아서 죽여 난 다음에 너희를 들가실 가지고 찔릴 가지고 너희 살을 찢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고서 박차고 나가버리는 장면이에요. 한 지파가 막 전쟁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말 길어지니까요. 8절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왜 갔냐? 추후에 큰 문제가 생길까 봐 못 돕는 거예요. 그렇죠?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흘리라. 그들에게 큰 어떤 망대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이렇게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숫꽃과 분우엘을 내가 돌아오면 너희를 가만히 안 둬. 지금 그러는 거죠. 기도원이. 10절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렇죠? 이미 앞에 죽은 거예요. 항아리 깬 사건 있죠? 그때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 사건 통해서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들이 갈골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용느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300명이 드디어 싸운 거예요. 그 앞에서는 항아리로 지금 어떻게 했고요. 지금 항아리가 아니라 드디어 15,000명을 300명에서 그들을 가서 죽였다. 드디어 기드온이 이제 조금 용기가 올라왔어요. 하나 하신다는 게 보이니까 이제는 또 징표 묻지 않아요. 또 징표 주세요. 싸우기 전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징표를 봤었기 때문에 가서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꽃에 돌아왔어요. 왜 갔던 길이니까 숫꽃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꽃인 방백, 숫꽃의 리더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야, 너희 똑바로 얘기해. 너희 숫꽃에 있는 리더 누구가 지도자야? 막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자가 있었겠죠. 이렇게 막 적어줬는데 77명이 방백들과 장로들이 77명의 숫꽃에 있는 사람들을 전체를 리드하고 있는 거죠. 15절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라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잡아온 거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말했던 그대로 원수 갚아주는 거야.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열 또 지나가는 거야. 분열 망대를 헐어버리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어요. 동족들을 결과적으로 죽인 거야. 믿은 사람 싸우는데 형제가 안 도왔어. 그 형제를 갔다 와가지고 박살 내놓는 거야. 이런 장면들이 계속 왜 이런 걸 기록을 했을까? 하나님 원했었던 부분이 아니야 지금요. 내가 미디안 때문에 힘들어갖고 그들을 싸우라고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말씀했는데 결과적으로 형제 민족들을 죽이는 일들을 기도원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지금 신문하는 거죠.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답을 해서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말한 거예요.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바 살문나가 미디안의 왕인데 지금 아주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장군이에요. 이만큼도 머리 숙이지 않아요. 나 죽였을 때 너와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 많이 죽였어. 그러니까 기드온의 같은 형제들을 많이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대표급다는 사람들인데 그들 많이 죽였다고 그들이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19절 그가 이르되 그들은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정말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미디안이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야 일로와 네가 이 누굽니까? 세바 살문나 죽여 하면서 칼을 주는 거야.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는 거죠. 이거죠. 이름이 이리와 죽여 칼 주는 거죠. 칼도 못 드는데. 그러니까 나가서 벌벌 죽이는 게 뭔지도 몰라. 그런 거죠 이제. 제가 다은이한테 일로와 저놈 죽여 우리 집안 죽이는 사람이다.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왕들을 이 나라 왕이 죽이면 명예로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애 시켜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들에겐 치욕적인 죽음인 거예요. 말했겠죠. 야, 내가 장군인데, 네가 날 죽여. 날 명예롭게 좀 죽여줘라. 어떻게 애를 시키냐? 이렇게 했겠죠, 이제. 근데 애는 또, 그 못 죽이고 있는 거죠. 21절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소송딸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런 장면들이요. 죽였으면 됐는데, 초승딸은, 그 아세요? 초승딸이 이슬람의 상징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요. 그거를 이렇게, 그들은 달 숭배를 했다 그래요, 미디안 백성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떼가지고 또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들이 숭배하는 거를, 그걸 또 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런 거죠,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꾸 엇나가고, 명령하셨던 부분과 다른 부분이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죠.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주셔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민족에게 이긴 걸 보고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드온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지금 이런 장면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섬겨주세요. 우리에게 뭐가 되달라고요? 왕이 되달라고 그런가? 왕이 되달라고.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마음에서는 이미 본인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아비멜렉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유 뭐 그러세요. 아 됐어라고 말하는데 이미 본인이 마음이 한참을 그냥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 순종할 수 없죠. 자신을 드러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꾸 이런 거죠. 상처가 많아. 쉬운 얘기로. 그래서 자꾸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는 게 좋아. 그런 사람일수록 어떤 이런 일을 당할 때 또 다른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렇죠? 원래 교만했던 친구도 교만하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다 교만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자꾸 인정을 못 받고 한 말씀 드렸죠. 얼마 전에 뭐 오랫동안 경험했던 가난이랄지 오래갑니다. 벗어난데 오래가요. 오랫동안 경험했던 부랄지 오랫동안 불행을 경험했다랄지 오랫동안 무능력을 경험했다랄지 오랫동안 불합리를 경험했다랄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살아요. 이상하게 살아가 나중에 그거를 해결을 못하고 넘어가면 그 부분 가지고 계속 그르치는 일이 벌어져요. 어쨌든요, 24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아이,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툭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작은 게 하나 있어요. 너희는 각기 탈취하고 전리품 같은 거죠. 귀걸이를 내게 주면 좋겠어요.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이스마엘 사람들은 귀걸이 같은 걸 많이 하셨나 봐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보면요. 영화도 보면 많죠. 이렇게 금가락자 귀걸이 많이 하거든요. 전쟁에 이었으니까 15,000명을 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다 물건을 뜯어가졌으니까 뭐 다 있을 거 아니야. 아, 나 왕은 아니야. 하나님 하신 건데 뭐. 그런데 뭐 금귀걸이 이런 게 있으면 전리품 하나씩 주세요. 뭐 그건 됐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 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5절 보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그렇죠? 대부분 금 제품이겠죠. 금은 제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무게로 금 19kg 이상 가는 얼마나 될까요? 금 19kg면 한 5만원 넘나요? 예? 금 19kg. 5만원 넘나요? 100만원 넘나요? 어? 한 돈이 얼마야, 집에? 뭐, 어쨌든, 금 19kg. 금 1kg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금 1kg?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 그, 얼마나 그들에게 탈취한 게 많았겠어요. 그 아주 아주 일부를 준 거니까. 귀걸이가 얼마나 크게 했으냐. 그렇잖아요. 전쟁할 때 사람 귀에 찰랑찰랑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뺀 거 그냥 준 거거든요, 전자고. 그게,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 초승달이 또 나와요. 그죠? 그들이 항상 옷 이런 데 차고 있던가 낙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초승달 장식들과 태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낙타 주변에 많이 휘장해놨겠죠,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왕들이 소유했던 물품들이죠, 그걸. 기드온이 그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탄을 만들어 크게 얻나가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제사장. 본인이 그 역할을 제사장 지파는 누가 해야 될까요? 레위 지파. 본인은 누구 지파라고요? 므낫세 지파. 뭔가가 경계를 훅 넘는 거예요. 지금 에봇 하나를 에봇인데 뭐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못 입어요.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통은 에봇은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박혀있고 이렇게. 박혀있고, 운밈과 둔밈이 있어갖고, 뭘 결정할 때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점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하느님께 뜻을 발견하고 이렇게. 근데 이거는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입을 수도 없어요. 저자가 뭐라고 정리 봅시다.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음란이라는 얘기는 우상숭배했다는 얘기예요.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것이 큰 올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고 넘어지고 하느님을 향해야 될 눈들을 다른 쪽으로 틀어놓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했냐? 사사였던 선지자였던 기드온이 한 거예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백성들이 머리 못 드는 거야. 왜? 그 위엄과 그 왕 같은 그 아우라 속에서 그냥 미디안 백성들이 껍벅 죽은 거예요, 지금요. 그것도 큰 에봇을 만들어 놨으니 제사장이 입는 대표적인 그 옷을, 그 대사장이 입는 그 옷을 딱 만들어 놨으니 그것을 또 이 사람이 왕권 비슷한 것과 제사장 비슷한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못 드는 거죠. 근데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승달 장식을 뗀 일, 전쟁에서 왕대라, 아예 왕 안 돼요. 하나님 하신 건데 뭐. 하지만 그냥 뭐 간단한 뭐 이렇게 그 전리품 있으면 좀 주시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앞에서 표적을 구했던 이런 일들이 심사숙고하고 뭔가 굉장히 신중했던 사람의 느낌은 하지만 전체 기도한 내용을 딱 읽고 나면 뭔가가 막 엉성하고 뭔가가 되게 산만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한 그 이유는 저 또한 마음에 그랬기 때문일 것이고 뭔가 계속 건드려지는 거죠, 이게. 불편할 땐 두 가지예요. 이렇게 딱 지적당했을 때하고 지적당하는 문제가 스멀스멀 올라올 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방어를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여호와를 위하라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원을 위하라 지금 하나님과 자기를 동급으로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포도를 짜고 있던 그 밀을 까고 있던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서사로 딱 불렀더니만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에요? 저 나라한테는 늘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포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던 그 장본인이 이제는 어느 날 거들먹거리면서 팔자를 고르면서 실룩 실룩하면서 걷는 거예요. 지금 세상 무서운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또 나머지 구절을 보게 되면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여룹바알은 기도원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 바알과 싸웠다 그런 이름이죠.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고 아까 죽였던 왕들이 77명이잖아요. 여긴 또 70명, 진짜 70명인지 모르겠어요. 7자에 많이 의미를 부여해서 세겜이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러니까 아내도 있었고 뭐 첩도 있었고 뭐 복잡했습니다.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 등장해요. 70명의 아내에서 태어났던 아들 이름들을 거론을 안 해요. 그런데 첩에서 태어났던 아들 아비멜렉을 딱 거론하고 이 기도원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무슨 의미일까? 아비멜렉 뜻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이 뜻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기도원이 40년 살면서 어떻게 종집을 찍었냐?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빌미 본인이 왕이었음을 모든 걸 천하에 공포하고 기도원 얘기가 끝이 납니다. 32절 요아스 아들 기도원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도원 집이 기도원이 죽자마자 쑥대밭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네 아비 있을 때만 내가 너였지 네 가진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찝찝함이 기도원을 딱 읽고 성경을 덮을 때 쭉 남아있어요. 아, 아쉽다. 그리고 아, 결과적으로 이거였나? 이럴 바에야 삼갈이 났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삼갈이 한 줄 나왔잖아요. 그냥 족보도 없어요. 그냥 잡족이고 촌사람이고 족보도 없는 그 사람은 메인 주류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딱 줘준 거예요. 이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군대 600명을 파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라를 구원을 해요. 이랬더니 기력이 났다. 기도원이 얘기가 말이 6장, 7장, 8장, 9장에 아비멜렉 나왔으니까 9장까지 기도원 얘기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21장에서 12명 기록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한 거예요. 야 역시 기도원이 한 업적이 많은가 보다. 읽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그게 편하지가 않아요. 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순종치 않았구나.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왕이었구나. 부름받을 때를 생각해 봐야죠. 네가 어땠는데 이제서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평을 좋게 해주고 그 결과 중심에 네가 서 있으니까 어깨 뽕이 쏙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분들을 원치 않으세요. 당대 세계복음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그냥 부르셨을 뿐이에요. 이렇게 300명을 물을 먹을 때 아주 용이 주도하게 먹었으니까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은 소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쓴 거예요. 주의 은혜죠. 그들이 어떻게 물을 먹고 사주 경계하면서 물을 손으로 먹고서 봤으니까 군인 같았으니까 불렀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려서 배웠는데 아무리 읽고 여러 가지 그렇게 관조한 분들이 많아요. 각 주석한 분들이. 근데 아무리 봐도 문맥상 하나님께서는 자꾸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수를 골라내기 위한 과정이었지 그들 자체에 어떤 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쓰실 때 은혜예요. 네가 뭐 너 이런 거 잘하고 이런 기능이 있고 저런 기능이 있으니까 부른 게 아니라 주의 은혜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주의 은혜였고 끝까지도 주의 은혜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그 싸움에 우리를 불렀을 뿐이에요. 우리가 칼을 뺐지만 이 칼을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뭐 칼을 쓰시며 그래요. 근데 그 칼이 백성들이 뽑았던 칼인지 어떤 칼인지 몰라요. 미디안 민족도 항아를 깨니까 거의 12만 명이 자신들끼리 칼로 자신끼리 막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셨음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 얘기를 보면서 결국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씨를 남겨놓고 가지만 아비멜렉도 형제 70명 했잖아요. 아내들 70명 낳잖아요. 세겜에 있는 첩이 한 명 아비멜렉 낳잖아요. 그 아비멜렉이 형들, 형제 70명을 다 죽여요. 생각해보세요. 기도원이 40년 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자식을 40명 낳을 것 같으면 얼마나 아내가 많았고 얼마나 부가 있었고 얼마나 살만했겠어요. 이렇게. 그 낳은 70명을 아비멜렉, 그러니까 기도원의 아내 아비멜렉이 70명을 다 죽여요. 본인이 왕이 돼요. 이게 9장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기도원 집안이 쑥대밭이 돼요. 쑥대밭이. 우리가 주님께 막 쓰임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해내고 너무 감사하고 우린 모르겠지만 훗날에 저 집안 쑥대밭 됐네. 그렇게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자녀들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부모로서는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녀가 그래도 복음 가운데 잘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자라가야 복된 거죠. 인생으로서는. 지금 기도는 금의 애봇을 만들어 놓는 이런 일들, 하나님을 위하여, 뭐 나를 위하여 이런 일들, 또 그들이 꿈 얘기하는 걸 보면서 확신을 얻었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듣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여섯 일곱 가지가 돼요. 그런 일들이요. 읽어보면은. 아, 사실은 믿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믿는다 하더라도 이 순종함은 어느 시점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평생을 지칭한 얘기잖아요. 순종도 그걸 할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뻑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 모세의 형 누굽니까? 아론이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항상 금을 뭔가 모을 때부터 뭔가 이상해요. 항상 뭔가가 이상한 결과물이 나와요. 결과물이 나오고 백성들한테 큰 해되는 것들을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죠. 기도원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큰 교훈을 보고 또 더더욱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여호와께 오직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는 생각을 더불어 하게 되어지고 한 시대를 구원했던 사사였지만 그의 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100%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하신 것처럼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순간순간 막 여기가 막 그냥 야 이건 내가 계획 안 했으면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건데 그렇죠? 그 자체가 마이너스 5점. 그 자체가 곤장 2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또 순종하면서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더더욱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교환날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또 새벽 강단을 지키며 기도했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그들이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많은 성도가 평안을 얻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불어 허락하여 주옵소서. 14개의 교회가 또 주 앞에 기도하며 당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로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여러 가지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화가 주 앞에 쓰임받으며 이 기도가 큰 엔진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함을 되어 주시옵시고 소수가 기도하지만 큰 엔진이 되어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주 앞에서 순종하는 일로 또 당대 세계복음화에 이르는 그 일에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4개 교회에 있는 교육자와 또 중직자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동일한 믿음이 있도록 인담을 되어 주시옵시며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 처음 불렀을 때 모습으로 돌아가 더더욱 순종하며 더더욱 말씀 가운데 복종하며 주의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리며 또 쓰임받는 인생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아프거나 문제에 걸려서 갈등을 앉아 있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더더욱 복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인담을 대해 주시옵시고,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 가운데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각자 개개인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또 앞으로 있는 많은 사역 일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시사 피곤찬 드러 인담을 대해 주시옵시며, 더 말씀을 깊게 조명하시고 깊게 계시하여서 당대 세계 복음화에 또 앞에서 이 일들을 순종하며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 통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 가운데 순정함에 복종케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4개의 교회와 관련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